우리 참으로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언서의 말씀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5장 마지막 단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계시록 15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히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절까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 15장을 이제 오늘 마치면서 이제 뭐 불가불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이 땅에 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참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마음씨가 매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웬간히 그 사람의 속을 긁어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씨 착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혹시 화를 내면 어때요? 아, 그 사람 무섭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도 진노의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날, 그것은 바로 7재앙으로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나고 신약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오늘날도 많이 하고 과거에나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죠. 예,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지금 이 6절에는 어떤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상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는 또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품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는 아모리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은 어떻게 하라고 기록된 것을 보셨습니까? 다 죽이라. 그런데 죽이는 어떤 자들까지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녀자들과 노인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심지어는요 가족들과 그 잉태된 여인들까지도 뭐 보지 말라. 아껴보지 말라. 오늘날 이 세상이 악하다 하지라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보호하고 정말 부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관습인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옛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민족들을 멸절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는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실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7장 때는 정말 이 땅에 이소음으로 있을 수 없는 정말 어떤 영혼에게도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을 또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무서운 하나님과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하는 자비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SCA 미주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질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 부약의 그 무서운 하나님과 신약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 누가 좀 답변을 달라 그런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좀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 형벌 받을 자가 아이든 부녀자든 원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형벌 받을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형벌 받을 자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공의롭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바보 천치들과 또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어떤 그 자아를 잘 개발하기 전에 어린아이로 죽은 아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했죠. 그들에게는 심판. 그러나 이미 자신이 죄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 능력이 생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이든 부녀자든 아기를 가진 자든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면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형벌을 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뭐 조금 뭐 우리가 잘못한다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시고 아주 무섭게 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자, 우리 한번 이 문제를 먼저 좀 풀고 재앙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1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아직 어떻게 해요? 환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하리라? 주겠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4대 동안 그 나라 사람을 섬기다가 돌아온 후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지금 주지 아니하고 4대가 지난 후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왜? 왜 당장 주지 아니하고 4대를 거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이 자손에게 주겠다 했을까요? 그 이유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이미 살고 있었느냐 하면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들이 뭐가 어떻게 되지 않았다고요? 제약이 관영치 아니하느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을 긍휼히 보지 말고 다 없애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지 그렇게 됐습니까? 제약의 잔이 찼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죄를 짓고 죄를 짓지만 제약의 잔이 차기 전까지는 그들의 생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아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끼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약이 관영치 아니하고 제약이 잔이 차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 때? 제약의 잔이 찼습니다. 자, 예언의 신이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16절 참조문 한번 보세요. 15장 16절 참조문. 자,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요, 28페이지를 넘어가서 빛을 거들한 아모리 사람들의 멸망의 원인 하는 그런 제목이 나올 겁니다. 복음성경입니다. 복음성경. 네, 성경. 예. 아모리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잔이 차기 전까지는 그 생명을 똑같이 아껴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잔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이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고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자비의 시간을 주어도 더 이상 죄와 죄를 더 짓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전멸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잔이 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봐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들의 죄악이 잔이 찼을 때 그들을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그들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그 백성들을 영원한 멸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잔이 차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자기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우리 바벨로니아, 우리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어느 왕 때 멸망을 당했습니까? 벨살살 왕의 여섯 때, 그의 제약의 잔이 찼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베룩박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와 함께 그 나라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그를 대신하여 저 오늘날의 페르시아의 그 국부가 되는 고레스 왕에 의하여 그 바빌로니아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뭐가 찼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죄악의 잔이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든 개인이든 어떤 존재든 죄악의 잔이 차면 더 이상 자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잔이 차고 난 다음에 자비를 베푼 것은 그들에게 자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의 잔이 찼을 때는 그에게 베푸는 은혜가 자비가 되지 않아요. 왜요? 죄악의 잔이 찼다는 것은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뭐만 더 지을 가능성이 있게, 죄만 지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운명은 끝을 내게 하실 것. 이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 운명이 이 지구 전체에 임할 날이 오겠다는 것이 바로 칠장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한 나라, 한 개인, 한 민족이 죄악의 잔을 채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온 지구 전체가 무엇을 채우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잔을 채우게 될 때 정말 더 희망이 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날 때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헛되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방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방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하여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영원한 복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전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형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아주 우승거리로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갖다가 실재앙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재앙으로 이 땅을 거민들을 형벌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를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가고 말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기 때 우리가 로마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짓밟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 인간들은 이미 잘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 유럽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부적인 지역에서만 국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방언을 막론하고 온 지구가 이 불법의 사람의 말에 충동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대사리가 후서 2장 3절 4절 참조문 하나 보실래요? 예, 좀 보겠습니다. 예, 사단의 대표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지 말고요. 한 단어만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그, 넘어가세요. 불법의 사람 그 위에, 그들의 제약의 잔이 가는, 거기서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뭐가 어떻게 될 때 제약이 잔이 찰 것이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고 사람이 만든 주일증 첫째 날을 전 세계 거민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법령이 내려질 때 무엇이 차게 될 것이다? 죄악의 잔이 차게 될 것이다. 아, 여러분이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도덕적으로 죄악의 잔이 차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죄악의 잔이 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죄악의 잔이 차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짓밟게 될 때에 그것이 전 세계적이 될 때에 죄악의 잔이 어떻게 해요? 차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껴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어린아이나 부녀자들이나 어떤 자들도 모든 생명 가진 자들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하셨던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을 주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5장, 12장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그 죄악을 잔이 닦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좀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칠재앙이 이 땅에 내리는 그 장면들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5절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후반에 들어가면은 이제 자비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지에 대한 예언들을 지금 이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근데 이 성전은 하늘 성소의 맥백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부재칸. 바로 지성소 시대에서 일어날 사건입니다. 지성소 사업이 마치게 되면 지성소 사업이 무엇으로 마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 수요가 차면? 14만 4천 인의 수요가 차며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려고 했어요. 그 마치게 되면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아, 이 지성소에서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그 일곱 천사들에게 뭐가 있더라고요? 일곱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에 진노가 가득이 담은 금대접 일곱이 이 일곱 천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넷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셋째 천사, 9절로, 14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예. 예.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무엇을?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가 바로 칠재앙입니다. 이 칠재앙.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이 일곱 천사에게 주는 것을 요한 계시는 계시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내가 들으니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 이때는 이미 이 땅에 죄악의 잔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미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이 땅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내린 이후입니다. 이런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셋째 천사들의 강곡한 호소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은 죄악의 잔이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아무런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세요. 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6장 2절. 이제 어떤 그러면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는가? 2절. 첫째가 가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첫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예, 종기 재앙입니다. 피부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종기와 피부 질환이 나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첫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는데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뭐와 같이 되니?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 다음에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뭐가 되더라? 피가 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잘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5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들께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하도다? 의로우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재앙을 내리는 것이 의롭다고 천사도 이야기했고 또 무엇도요? 재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재앙은요 누가 내릴까요? 하나님이 내리는데 어떤 하나님이 내리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내리실까요? 네, 이 7장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악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왜 이 첫째 재앙에 이 종기 재앙이 악하고 아주 독한 헌대 재앙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 얼마나 이것이 독하냐 아프냐 하면은 그 10절에 보면 이 종기가 얼마나 아픈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어떻게 해요? 깨물고 아픈 것과 무엇으로 인해서? 종기로 인하여. 여러분 이 첫째 재앙에 나는 종기가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혀를 깨문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지 않더라? 절대로 회개하지 않더라. 이들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죄악에 잔이 차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인간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에 잔이 차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보시죠. 왜 이 재앙이 내렸는가? 종기 재앙이 왜 내렸는가를 우리 좀 성경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리니?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라? 결과라. 이 재앙은 다 악한 사람들의 생각의 뭐라고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악한 자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많은 기별자들이 정말 이 세상에 멸망을 가르쳤고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 영생을 얻으리라는 기별을 그들은 조롱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자, 노세 때와 같으리라. 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노세 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뭐가 나는지 아세요?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거절하면서 그들은 경홀히 여기면서 벨살살 왕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뭐를 맞으세요? 술을 마실 때 제약의 잔이 차도 못하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큰 외침으로 짐승의 풀을 받지 말라는 자비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을 때에, 그러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게 될 때에 그들에게 뭐가 날까요? 재앙이네요. 그 재앙이 바로 종기재앙. 이 재앙은 그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정말 먹고 마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 보세요. 먹고 마시는 자들은 다 누구를 놔도 우스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놔도 우스게 여깁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오랫동안 자비를 베푸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건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율법을 짓밟았다. 그리고 나를 초롱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행위가 할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종기재앙으로 치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절제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제하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이 재앙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종기재앙이 날 거예요. 이 종기재앙은 정말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에게 무서운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가 그 대륙을 바다에 소돔에 바다가 어떻게 되더라? 피가 된 것은 아닙니다. 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바로 죽은 피.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바다가 변하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렵니까? 엄청난 파도와 해일이 몰아치는데 그것이 푸른 빛깔의 물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은 물이 바다에서 노도와 같이 밀려올 때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은 바닷물이 마죽지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좀 상상해요.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재앙을 땅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민물들이, 샘의 근원들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이거는 피와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피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물을,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생수에 갔더니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우물에서 피가 나옵니다. 모든 샘 근원이, 물이 나오는 근원들이 다 피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마시게 될까요, 그들은? 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왜 마시게 한다고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 여러분이요,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가 지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죽은 사람의 피로 만들까요? 왜 그런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죽기 시작한 양들의 피와 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와 수천 년 동안 흘렸던 그 수많은 동물의 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흘렸습니까? 그 짐승들의 피가. 죄인들을 위하여 흘린 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은 누가 죽을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갚아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상징으로 그 많은 짐승들이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피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피들이 다 죽은 피가 되어서 쓸모없는 피가 되어서 온 바닷물이 그냥 피가 될 정도로 많은 짐승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다 이 세상 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닷물을 다 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아들께서 뭐를 흘리셨습니까? 피를 수많은 양들이 죽어서 어디에 그 피가 뿌려졌습니까? 네? 제단에 부어졌지 않습니까? 제단에 그렇죠? 그 제단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상징해서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남은 피는 전부 어디 갖다 부었어요? 제단 밑에 갖다 부었어요. 얼마는 시장에 뿌리고 나머지는 다 제단에 갖다 그 피를 부었어요. 이것은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위하여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7절, 16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한다.
무엇이 말한다고요?
제단이.
제단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하다. 주하는 곳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곳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 하더라.
제단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누구를 위하여 흘려졌다는 것을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흘려졌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제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이 뭐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 믿지 않는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을 합당하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가 흘려졌느냐고? 여러분이요, 저 이교로마와 법왕로마를 통하여 약 7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오늘날 마치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얼마나 의인들이 핍박을 당했느냐고. 여러분, 핍박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괴롭히는 것은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항상 핍박했습니까? 악인이 누구를요? 의인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누구를 핍박할지 자세히 보면 우리도 두렵습니다. 우리도 의인의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아세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핍박할 때에 여러분 그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로 보니까 의로운 자가 악한 자를 핍박합니까?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합니까?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 그 죄에 참여하는 게 얼마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경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내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의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하나도 정말 그리스도가 창조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죽으심은 사실은 그분의 피가 온 우주를 다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덮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피로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셋째 재앙까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이 땅에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허구로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피요, 생명의 피요, 구원의 피가 그때는 저주의 피요, 고통의 피요, 멸망의 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재앙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피가 되고 모든 물들이 피가 된 것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여, 우리 모두 다 그날에 의로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재앙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의 때에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재앙의 단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행한 멀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진 바 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는 성부가 되었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재앙의 단을 채워가고 그때 죄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것은 무서운 재앙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냐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에 대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네.
오늘도 이 세상에 가장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듣지 못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무도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경벌받을 자는 결코 면제치 아니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6천년 동안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수많은 짐승들이 또한 온 천지 만물을 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고소를 오늘도 하고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경륭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율법을 짓밟을 때 아버지의 이 땅에 죄악이 잘 차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 사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정말 비판하는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 주님이여, 이 세상이 이 길을 끌어 경고를 받도록 도와주소서. 아직도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은 언젠가는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자비가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거두시는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한 재앙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그날에 우리는 이 재앙과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율법을 다 순행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 받아들이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지키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이여 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들이 변화받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은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